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지금 읽은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이 7장의 마지막 내용이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은 1장부터 7장까지가 크게 보면 첫 번째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역전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곳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던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읽은 13절부터 17절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지껏은 은혜 받기까지의 과정이었다면 지금 본문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인 거죠.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14절 한 가지, 15절부터 17절까지가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대외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13절부터 14절까지 특별히 블레셋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보면 몇 가지 결과가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여지껏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거나 이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또 굴복했다고 하는 표현은 전쟁을 해도 결국 패배한다 이런 의미도 이제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로 다시는 못 들어왔는가 생각해 보면 아, 이게 100% 그런가? 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또 그 다음에 왕이 되죠. 그 위에는 다윗이 통치자가 되는데, 사사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블레셋이 가끔씩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영토에 침투해 들어오기도 했지만, 사사시대처럼 자기들 멋대로 들어와서 막 이것저것 노략질해 가거나, 뭐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괴롭히거나, 그런 시대는 이제 진짜로 막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블레셋 시대는 막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굴복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1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괴롭힘 당하지 않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빼앗겼던 것들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힘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참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보면 아모리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근데 그 일곱 족속들 중에 특별히 힘이 셌던 강대한 그런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어떻게도 쓰냐면 이게 일곱 족속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그냥 총칭해서 그냥 가나안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리 족속, 아무리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과 평화를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사이좋게 손잡고 화목하게 지냈다. 혹은 뭐 그들 사이 들어가서 지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손을 잡고 지내거나 언약을 맺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셨고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침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결과가 나왔죠. 블레셋이 굴복을 하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오고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 더불어 전쟁을 우리나라에 침탈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다. 이게 이제 대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13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게 대답도 되는데 사무엘상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아모리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산 거죠. 결국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만 한 번 은혜를 베푸시고 역전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외적인 관계 13절 14절이 보여주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전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모습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심판받고 사람들이 3만 4천 명이나 죽임당하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막 이런 못살 지경을 만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들이 쭉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는데 회복이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미스바에서 회복이 되었지만 회복이 되고 한 번 전쟁 승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자꾸자꾸만 더 은혜가 확장이 되어서 이전에 사사시대 때는 누리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사무엘이 사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되 한 번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그냥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냥 한 번 어쩌다 보니까 이겼다.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다닐 때에 이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사업하고 나이 먹은 다음에 늦게 이제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들어갔으니까 공부를 못 따라가서 내가 이 신학교를 다니는 게 맞나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든다고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하나 붙잡고 주님 제가 신학교 가는 게 맞습니까? 소나무 하나를 뽑았다는 거예요. 좀 해답을 알려달라. 그리고 나서는 시험을 봤는데 놀랍게도 성적이 너무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 다니라고 하신 뜻이 맞구나. 자, 이걸 확인을 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느냐.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성적이 원래대로 내려와서 그냥 나쁜 성적 그대로 그냥 졸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렇게 기적적인 은혜를 한 번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적이 좋게 해주신 은혜를 그냥 하나님이 주구장창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건 미스바에서 은혜를 받은 이후 어떻게 됐는가. 더 큰 은혜를 오랫동안 더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측면을 볼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나눠 설명하지 않고 크게 보고 그냥 딱 하나를 이야기를 했어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 표현은 실제 현실 속에서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정치를 행하셨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재판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재판관이 되어주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나가서 싸워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뜻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렸는가?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직접 다스렸죠. 16절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했다.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베델, 길갈, 미스바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사무엘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라마에서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처럼 한 곳에 딱 자리를 잡고 누구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은 사람 여기로 나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돌아다녀요. 재판을 받고 싶은 사람 여기로 찾아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심을 여기저기에서 다 보여주는 이런 모습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모습 하나만 놓고 보면 앞에 나왔던 블레셋을 심판하시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언약궤가 블레셋을 돌아다닐 때 1번 장소에 갔습니다. 아스돗 심판받았죠. 2번 가드에 갔습니다. 가드 심판받았죠. 3번 에그론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에그론 심판받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십니다. 거기도 은혜를 받고 길갈로 가십니다. 거기도 은혜를 받고 미스바를 가십니다. 거기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모든 곳들이 다 은혜를 받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보면 아픔과 똑같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스바에서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미스바 때 베푸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나중에 사무엘도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 노년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생겨나요. 자식들이 좋지 않아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겨나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기록을 볼 때 보면 아 사무엘이 조금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요. 결국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두 가지 결과, 두 가지 모습이 그 이후에도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대외적인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습 모두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두 번째는 일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일까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아,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젊었을 땐 이랬는데 내가 50살 땐 이랬는데 이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던 은혜들을 추억하거나 그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고 간증할 거리가 있다는 건 참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날마다 날마다 더 성장하고 날마다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40살 때보다는 50살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50살 때보다는 60살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60살 때보다는 죽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죽을 때에 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이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 순간이 내가 살아왔던 평생의 삶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때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때이고 가장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일 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훅 하고 큰 은혜를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를 까먹지 않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해서 더 깊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게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미스바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도 다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큰 은혜가 베풀어진 사건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를 쏟아버리거나 아니면 자꾸 좌우로 치우치거나 엉뚱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오랫동안 받아 누리고 주님을 오랫동안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태껏 행해왔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다른 박질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미스바에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은혜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은혜를 누렸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사사들이 나와서 이것저것 큰 역사를 행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저런 잘못들을 범하기도 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때들이 참 많았던 것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더 큰 은혜를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을 섬겼던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역전케 하시는 미스바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이후에는 더 큰 은혜를 오랫동안 받아 누리는 주님 안에서 꾸준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